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용이 아니고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인데, 그 부정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10장에 이르러 계속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그 내용을 지적하기 위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을 그 조건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둘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단 그렇게 비교를 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그 행위의 의를 지키는 것 같이 하나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원인과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가를 확인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심장하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명령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소가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가 먼저 풀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기록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그 권세는 아주 구원과 심판에 관한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이유는 그 앞에 소개된 6절 이하에 소개된 바와 같이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유가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못 받는 자에 관한 심판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며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즉 구원과 심판권이 예수님께 있다면, 그러면 유대인이라든가 율법을 가졌다든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 같은 구원의 대상과 구원의 한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 즉 그가 구원과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중요한 복음 전파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에 바로 이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 증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증명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시는 일과 예수를 믿지 않아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만이 할 말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증거로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주신 증거가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우리는 이런 명령을, 이 유명한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왔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와 함께 짝을 이루는 이 명령,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랍니다. 여기서의 권능은 보통 오해되고 있는 그 본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어떤 기능과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긴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진 어떤 재주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율법으로 구원이 그 요구되고 있다고 오해했던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구원이 우리로부터는 불가능한 것을 확인시키시고 우리가 율법을 시행하고 율법을 만족시켜야 할 실력이 없는 자임을 확인시키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보이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조건과 원인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그래서 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과 이유를 또 방법을 만드셔야 되겠기 때문에 보내신 일임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말 되게 길죠? 어떤 그 유명한 문필가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그만 그 여자가 죽었대요. 너무 내용이 황홀해서가 아니고 쉼표가 없어서 이따가 죽었대요. 이게 너무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중간에 쉼표를 할 수가 없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겠지 이러시는 분하고 난 성경이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쫓아갈게요. 그래서 고를 어디다 빼놓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생각을 하네요. 설교를 하면 생각을 하시라고. 자, 다시 한번 이제 해봅시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권능을 받는 일인데 그 권능은 우리 쪽에 필요한 원인과 이유와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이 구원이 우리 쪽에 이유와 조건과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쪽에서 이유와 조건과 원인과 과정과 결실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허락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시죠? 고린도전서 2장에 그 증거를 찾읍시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이 편지를 써야 되는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가 남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가진 한 어떤 똑똑한 현명한 지혜로운 인간이 만든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라고 주신 것이라 내가 와 증거한 것인데 내가 이 증거와 설명을 잘해서 너희가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에게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간섭케 하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 전도와 함께 펼쳐나가는 줄 알고 내가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노라. 내 실력과 내 열심이 너희를 결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를 나로 하여금 증거케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결실하시며 너희가 내 복음을 들었을 때도 너희가 알아듣고 똑똑해서 결실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너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결실케 해서 이 일이 된 것이니라가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걱정한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애썼다. 너희의 직업이나 너희의 학력이나 너희의 무슨 세상적인 어떤 가치도 내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도 나 자신의 과거나 내 실력이나 무엇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이 일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심령들에게 이루시는 기적인 줄 알고 너희 앞에 섰고 이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지키사 너희라는 결실을 얻은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한 것은 말재주로 너희들이 설득당하거나 내가 한 것이 무슨 나의 고매한 사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동조하는 것이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고 오직 이 일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일어나는 것임을 너희가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일을 수행했노라.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됐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높이 들리신 그 증거로 왜 성령이 오셔야 됐느냐.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데 그가 가지신 구원과 심판의 권세는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 이유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획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한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에게 결실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거나 말미암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결실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을 또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성령님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이 우리가 깨우치거나 우리가 시작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행위의 의로 얻거나 율법의 의로 얻는 것이 아닌 모든 불쌍한 자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는 그래서 여태껏 별 볼 일 없던 자가 성령을 받아서 힘있게 무슨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은 것 같이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에게 부탁하고 너희에게 전하라고 명한 이 내용들은 사람들을 격동시키거나 사람을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고 간섭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고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말이요.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된다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노력을 조건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 얘기는 곧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소유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방인은 아니라는 차별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님이 이 구원에 성령님의 간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구원의 성격이 우리에게 이유와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먼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돌아가 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증거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그 처음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의 첫 그 성령 강림에서의 성령님이 오신 이유,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의 특징으로서 등장한 성경의 설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은 지금 보통 오해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신령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방언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speak in tongue이라고 말하는 영어식으로 speak in tongue이 아니고 외국어입니다. 이때 방언은. 그래서 5절부터 봅시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가 되는 겁니다. 왜 처음 성령님의 첫 강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 그 성격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이 외국어가 등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어인 까닭은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의 경계 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한 것이라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기 위하여 외국어가 그 첫 번째 성령 사역의 성령 강림의 의미의 대표적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부터 하실 일이 모든 족속, 땅끝까지를 그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차별된 어떤 특별한 집단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 쪽의 차별들과는 무관한 것임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것과 오신 성령님이 그 사역의 대표적 성격을 외국어로 성경이 소개했어야 됐던 이유는 다 이것이 사람 사이에 어떤 차별이 없는 것, 특수한 집단, 특수한 신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유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정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로마서 10장에 등장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그 차별, 우리만이 구원의 대상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이 인간이 갖는 차별을 깨는 데 그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누구도 다 자신할 수 없으며 또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초점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걸 아시죠? 물론 신자들까지도 이런 오해된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들으시죠. 이건 안 됩니다. 착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착해서 구원 얻은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왜 구원 얻었는지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더 착하냐, 이 논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경험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외국인을 만나보면 분명한데,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이 예수 믿는 한국 사람보다 100번 더 경우가 밝고 예의범절이 바르며 상식과 교양이 뛰어납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얄밉게 자랐는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딴 거 믿습니다. 어디 외국에 나갔다 한국 사람 만나면 참 겁납니다. 한국 사람은요, 2km 밖에서도 보입니다. 거기서 떠드는 소리, 거기서 뭐 하는 거 다 들려요. 얼마나 그 떠들고 난잡하게 구는지 몰라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예수 믿지 않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 받았느냐는 얘기인데 하는 짓은 저 이상한 귀신 딱지 믿는 일본 사람만 100번 못하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보니까 잘하자는 얘기를 초점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그 개차반으로 살던 한국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저 교양과 예의범절이 철철 넘치는 저 애들은 뜨뜻한 데 가 있을 걸 생각하면 참 안 되긴 안 됐어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조건을 삼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양과 혹은 상식과 일반 도덕과 윤리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을 의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로마서 10장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중에 아무도 실력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를 거절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 사이에 차별이 철폐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별은 상대방을 경멸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한 원리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감사와 겸손이 신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나와야 되는가? 나 같은 것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못하면 못했지 잘나지 않았으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나만 못한 자에 대해서도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없으며, 우리는 모두 다 누가 잘났느냐를 인간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밖에는 구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리, 감사와 겸손, 이것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십시오. 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 무슨 뭐 건강이라든가 무슨 사업상의 성공이라든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다 사소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론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맞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비극이 없고 성도들의 운명의 좌절이 없는 줄 아시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사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두셨으며 주의 말씀을 부탁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자된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경멸과 차별로 가지 말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의 굳건한 우리의 신분에 관한 자랑이 되게 하사 그 자랑이 우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충성과 인내와 겸손으로 나타나게 하사 성도된 큰 책임과 또 그 자랑들을 제대로 누리고 열매 맺는 삶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